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자, 오늘 작은 부활, 큰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고 3일 뒤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역시 똑같은 부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주에 사는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4살 때 큰 사고를 당했고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받고 나서 자그마치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을 13리터나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13리터 수혈을 하고 나서 의사가 이 소년이 과연 다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임스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피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어려서 회복되었는데 어려서 헌혈을 못했대요. 그러다가 18살 어덜트 성인이 되었을 때 헌혈을 하러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 헌혈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온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의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걱정을 염려를 하며 병원에 갔는데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피에 정말 귀한 항체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병인데 이 항체 이름은 엔타이디라고 하는 항체예요. 무슨 병이냐면 그 아이를 가진 산모가 산모의 피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피가 잘 맞지 않아서, 말이 안 되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산모의 피가 아이의 피를 공격해서 죽게 하는 정말 희귀한 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꺼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제임스의 피에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항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단 한 명밖에 없는 항체. 제임스의 피로 헌혈을 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었고, 화면에 보시면 제임스가 마지막 헌혈하는 모습입니다. 81세까지 헌혈을 하셨어요. 1173회. 헌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혈을 해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240만 명의 아이들을 구했고,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아기들은 제임스의 피 덕분에 살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의 피가 생명을 구하는 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아시려면 옛날 언약을 아셔야겠지요. 옛날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 제사를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제물은 자기 집에서 키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사랑스러운 것, 제일 이쁜 놈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드리는 그 예배자는 칼을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가 키우던 그 동물을 칼로 찔러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즐거운 기분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 불쌍한 동물을 보면서, 살려달라는 그 동물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이놈이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오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러면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죄가 용서된다면 부자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겠지요. 세상에는 그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 용서함을 받는데 아주 힘들게 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옛날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아인슈타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인정한 천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천재라고. 누구냐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십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23살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경제학자이며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지금 현대 컴퓨터를 만든 계획하신 분이 저분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분이 맨하탄 계획이라는 계획에 참여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이시 유대인이시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아니 왜 당신 교회 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역시 천재다운 대답입니다.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이 있을 확률과 부활이 없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활을 믿는 편이 이득이지요. 안 믿었다가 죽어가지고 부활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믿으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역시 천재입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폰 노이만은 천재입니다. 그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사람이 천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으면서 부활은 안 믿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지요.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앞에 다섯 권만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책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이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경험해 볼 수 없으니까요. 부활은 우리가 경험해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먼저 믿고 나면 죽은 후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경험하고 이성을 벗어나면 성경도 믿지 않았고 성경에도 못 믿을 이야기만 가득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아주 과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일 것. 똑같은 조건을 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과학인데 성경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죠. 기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나요? 사두개인들은 돈과 권력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이 있고 뭐 영생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천국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논쟁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이야기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죽었습니다. 첫째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무슨 법이 있었냐면 형이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먹여 살려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 고대 사회에도 있었던 법인데요. 형사취수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첫째가 죽고 나서 둘째한테 아내가 넘어가고, 근데 또 둘째가 죽었네? 셋째가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아내를 일곱 형제가 다 데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들 천국 가서 영생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즉 그러므로 천국이니 영생이니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야, 저 사두개인 내가 아는 누구하고 진짜 비슷한데? 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혹시 또 속으로 생각하길 나는 사두개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이 중에 계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요즘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믿는 현대인들은 사두개인하고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인 폰 노이만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2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정말 차원이 다른 말이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죽은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살인죄보다 큰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흩어져서 다시 모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못 만나니까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 만날 사람이 없는데 죽은 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옮김이나 이사라는 말이 있을 뿐이죠.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 기껏 해봐야 100년이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활절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지금 19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든 이유는 제가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부활하나 시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을 경험도 못해본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부활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직접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부활과 다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종종 뉴스에서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네? 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은 달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다시 죽었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시 산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만드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잠시 전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직접 부활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가르치셨고 직접 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파스칼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11명의 제자를 만났고 바울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사실일까? 그러면서 이분은 가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죽을 때까지 폭로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폭로할 확률과 폭로하지 않을 확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만난 사람 수만큼. 그러면 거의 확률은 0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높은 자리나 올라가려고 했던 속물들이었죠.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웠던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열두 제자 중에 대부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살게 되는 영생의 길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지난 주간 우리와 같이 믿음 생활하시던 고 김기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권사님께도 큰 은혜였지만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권사님께서 2주 정도 식사를 전혀 못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힘도 없으시고 의식도 없는 분처럼 눈을 감고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 손 위에다가 손을 얹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마지막 힘을 내서 다른 손으로 제 손 위에 따뜻한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눈도 뜨지 못하셨지만 제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를 많이 기다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하늘나라 가시려고 저와 예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뒤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또 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만날 분들 아주 많습니다. 저는 천국 갈 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를 반겨주실 우리 주님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것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설렙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하려면, 그리고 부활을 믿으려면 우리가 그 먼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활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죽을 것 같은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이미 부활을 체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천국과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던 나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활을 체험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 체험으로 먼 훗날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시 천국에서 만나 영생할 수 있는 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의지했던 어리석은 사두개인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두개인의 마음이 있으니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던 나의 마음이 부활하게 하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가정이 부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영생함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